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었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 속에 길을 만들어 주심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홍해를 건넌 후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1절에서 18절을 모세의 노래라고 불리는데 성경에 나오는 노래 중에 가장 뛰어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우심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말하는 것이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고 합니다. 4절에서도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고 합니다. 육상 선수들 중에서 세계적인 그 창을 던지는 선수들은 약 80m 이상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을 그렇게 던지신 것이 아니라 애굽의 군대와 그들이 타고 있던 말을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과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가오는 의미는 결코 동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만약 제게 목사님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제가 승마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아마 제 얼굴을 다시 한 번 더 쳐다볼 것입니다. 지금도 말을 타는 것이 그렇게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그 말은 부의 상징만이 아니라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에 애굽의 군인들이 그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 위에서 채찍질을 휘둘러댔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또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겠다고 특별 병거 600대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왔기 때문에 온갖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홍해 바다로 던져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표현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감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나의 하나님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 즉 나의 인생에 실존적으로 다가오신 것이 고백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이기가 쉽고 신앙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 아니면 액세서리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나는 협의적으로는 모세를 가리키지만 광의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들 개개인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 모세만의 고백이 아니라 다윗도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을 전부 나와 관련해서 고백합니다. 이 시편 18편의 표제어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사울 왕은 다윗을 잡겠다고 3,0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은 잡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순간순간의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노래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에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조금의 호의도 없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교리를 깨뜨리는 사이비 교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처단의 1순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원정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악질적으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게 하심으로 자신의 실상과 그리스도의 실상을 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베드로와 같은 다른 사도가 느끼는 주님과 다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철저하게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자신을 찾아와 주신 주님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 역사해 주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의 내용은 다 다를지라도 나의 하나님,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와 사도들이기 때문입니다. 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는데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오른손으로 원수를 부수었다고 합니다. 왼손으로 하시면 안 됩니까? 왼손은 힘이 없으신가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양손으로 붙들어주시면 더 좋지 않습니까? 더 정확한 사실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른손 왼손이 없으십니다. 또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데 우편은 어딘가요? 여긴가요? 여긴가요? 하나님께서 돌아앉으시면 어떻게 되시나요? 이 오른쪽 오른손 이러한 말들은 다 하나님의 전 능력과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원수를 쳐 부수었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능력으로 그 원수를 그렇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같은 일이 하나님께는 어느 정도의 일인지를 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양쪽에 홍해 바닷물이 물벽이 되어서 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콧김이라고 합니다. 문자적인 뜻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당신의 콧구멍의 바람입니다. 좀 더 의역해서 풀어서 설명드리면 당신의 분노에 찬 바람입니다. 우리말의 코는 신분이나 인격과 관련된 관용어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그래서 코가 높다, 코가 납작해 졌다, 코가 땅에 닿다, 코가 깨이다, 뭐 코에 걸다, 코에 걸다는 자랑하다의 뜻입니다.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는 코는 분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에 불이 났다가 분노하다입니다. 우리말로 코에 불 나다는 무슨 뜻인가요? 감기죠. 예. 감기의 그 고어가 곧불입니다. 곧불이 코에 불이 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홍해가 갈라져서 양쪽에 벽이 되어 서 있고 그 갈라진 물 사이가 바닥이 콘크리트 공사라는 것 같이 마른 땅 되는 일이 엄청나게 큰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콧바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9절이 이러합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바로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시 노예 상태로 돌려놓고 말겠다고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 한 절에만 내 라는 단어가 여섯 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나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절감하게 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내가 하겠다고 내가 수없이 결심해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저절로 인정하게 됩니다. 바로왕이 그렇게 굳은 결심을 했지만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되었는지 1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애굽의 군대는 납과 같이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납은 철보다도 훨씬 더 무겁습니다. 철의 비중이 7.85이고 납의 비중은 11.36입니다. 그러니까 철이 물보다 7.85배 무겁다면 납은 11.36배나 무겁습니다. 애굽의 군인들은 철로 만든 병거를 타고 철로 만든 외투를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 밖에 있을 때는 그것이 그렇게 멋져 보이고 전쟁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위에 홍해 물이 덮이고 나니까 그것은 그들을 올가매는 족쇄가 되었고 그들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를 본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1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출애굽기 첫 시간에 이 구절은 출애굽기의 핵심 구절 두 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13절에 주라는 말이 네 번이나 반복됩니다. 9절에서 바로왕은 자신이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하고 내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해도 그것은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들을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근거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조건이나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상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들의 백성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또한 주의 힘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 바닷물을 그 200만 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다 한 말씩 먹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이 그렇게 먹었다고 한들 표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해물을 콧김으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구원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히 다스리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 무궁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는 단지 과거만의 노래가 아닙니다. 계시록 15장 2절 3절이 이러합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와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렀던 이 찬송과 같은 찬송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 찬송이 어린 양의 찬송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전능하신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놀랍고 주님은 의롭고 참되십니다라고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렀던 노래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미리암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나오자 이스라엘의 여인들도 함께 소고를 잡고 춤을 추었습니다. 이 미리암의 노래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렀던 노래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미리암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노래를 불렀는데 왜 또다시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출애굽기에서 가장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은 바로 이 미리암이 노래 부르는 장면입니다. 21절입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는 1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미리암은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라고 합니다. 이 노래는 모세만이 불러야 하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불러야 하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 속에는 미리암의 깊은 감격이 있습니다.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미리암의 나이가 도대체 몇 살입니까? 모세가 80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3살 터울의 위에 형 아론이 있습니다. 그 위가 미리암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든 사내아이는 나일강에 던지도록 명령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3개월 동안 숨어서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으로 뛰어보냈습니다. 그 갈대상자가 바로의 딸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딸은 그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의 딸은 출산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유모가 필요했습니다. 그때에 미리암이 그에게 유모를 추천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적어도 할 수 있으려면 10살은 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미리암은 10살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고를 잡고 모든 이스라엘 여인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미리암은 90세가 넘은 할머니입니다. 무엇이 이 90세의 할머니로 하여금 그렇게 노래하도록 했겠습니까? 미리암은 자기 동생 모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자기 엄마의 품에서 자랐지만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 엄마를 유모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바로의 딸을 엄마라고 부르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래도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궁에 살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몸은 편안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40세가 되어서 모세 동생이 살인자가 되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거기서 처가살이하면서 잊혀진 존재로 살았습니다. 모세가 그 미디안에서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 그의 뜻이 객입니다. 그 땅에 적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세를 잘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잊고 있을 때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살았어도 80세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여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대역사의 통로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누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미리암의 노래는 그것이 깊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찬송하십시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내 동생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도 그렇게 불러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 이야기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 역시 다 버려진 존재로 그냥 쓰러져 버릴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는 바로 우리의 노래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바로 왕이 추격해오는 것 같고 아픈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이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는 노래를 잘 못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노래는 또 찬송은 나와 거리가 멀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많이 해서 큰 업적을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아닙니다. 또 노래를 잘 연습해서 하나님께 예쁜 찬송을 불러라도 아닙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과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된다면 우리가 비록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잘 못 맞춘다 할지라도 우리의 365일은 언제나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모세와 미리암과 같은 노래가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홍해를 열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며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건대 홍해와 같은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수없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만들어 나아가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오묘하신 인도하심으로 인생의 계곡을 지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입술의 움직임에 의한 소리만의 찬송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되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출애굽기 15장의 찬송이 3500년 전만의 노래가 아니라 이 시대에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연주되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